오늘 우리는 레위기 24장 초반부를 다룹니다. 총 27장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24장을 다룹니다. 이 부분은 성막 안에 성소에 관한 규정이라고 우리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성막 안 성소라고 하면 어떤 그림이 떠올려지십니까? 성막이 그려지시고 성막 중에 성소가 어디인지 이렇게 그려지십니까? 성경에 뭐 성막, 성소, 지성소 뭐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이 개념이 없어가지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막의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고 제가 설명을 한번 곁들이겠는데요. 보실 때 성소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성소 안에 무엇이 있고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틀어주실래요? 이게 지금 모세의 성막입니다. 실제 크기를 그대로 해놓은 건데요. 이게 이제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문인데요. 이게 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동쪽에 위치한 곳에서 들어가면 처음 보이는 곳이 번제단입니다. 동물을 태워 제사하는 이제 이렇게 번제단이죠. 번제에 동물이 있습니다. 흠없는 순양이죠. 번제에 쓰이는 여러 가지 성물이 있습니다. 번제를 드린 다음에 이제 뿔에다가 이렇게 피를 바르는 그런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막들입니다. 성소 바로 앞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손을 씻는 곳인데요. 그리고 이제 성막으로 성소로 들어갑니다. Holy place죠. 거룩한 장소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로 들어가면 크게 세 가지 이제 성물이 있는데요. 처음에 왼쪽에 있는 것이 금촛대입니다. 일곱 개의 촛대가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진설병상이 있습니다. 떡상이라고 하는데요. 12개의 떡이 있습니다.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향을 피우는 분향단이 지성소 바로 앞에 성소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Holy of Holies, 가장 지극히 거룩한 장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입니다. 이게 언약궤고요. 법궤라 그러죠. 스랍들이 이게 천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법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의 두 돌판,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이렇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피를 바르는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오늘은 이 본 것 중에서 성소에 관한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홀리 플레이스에 대한 규례입니다. 여러분, 성소라고 하면 이제 성막 가운데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대강 느낌이 오시죠? 한번 이렇게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성소가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성막, 태버너클이 있고요. 성막을 들어가면 성막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들을 지나서 이제 커튼을 들어가면 성소, 홀리 플레이스가 있고 그 성소를 더 지나면 지성소, Holy of Holies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믿는 그 장소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성소에 관한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정면에 뭐가 있었죠? 분향단이 있었죠, 그죠? 그리고 오른쪽에 뭐가 있었죠? 진설병상이 있었죠. 떡상이 있었고요. 왼쪽에 뭐가 있었죠? 금촛대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디에 해당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은 금촛대에 해당하는 규례를 다루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소 안에 있는 금촛대에 대한 규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천천히 읽을 텐데요. 무엇이 강조되고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들 캐치해 보십시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셨습니다. 대언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어디에 불을 켜죠? 성소 왼쪽에 있는 금촛대에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기름일까요? 감람유죠. 영어로 하면 더 쉬운데요. 올리브 오일입니다. 올리브 오일을 니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두라고 말합니다. 이 계속해서가 NIV 성경에 보면 continually라고 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불이 켜지게끔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리브 오일을 계속해서 등잔에다가 충전을 해서 등잔불이 계속해서 타오르도록 하라는 것이 첫 번째 이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3절입니다. 아론은 회막 안 증거궤 휘장 밖에 쓰라고 되어 있어요. 증거궤가 뭐죠? 언약궤입니다. 법궤입니다. 이게 어디에 있죠? 지성소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성소에서 성소를 바라보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거궤 휘장 밖이니까 바로 성소를 가리키죠. 그 성소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계속해서 영어로 말하면 continually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불을 켜두라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고 말합니다. 다시 더 강조한 게 뭐냐면 등잔불을 항상 켜두라고 강조합니다. 4절입니다. 그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또 영어 성경에 보면 continually 계속해서 정리할지니 켜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요. 금초대의 등잔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어떤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강조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항상이란 단어입니다. 영어로 하자면 continually 이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정리하면 어떤 의미냐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성소 안에 있는 금초대의 등불을 계속해서 항상 켜두라는 것입니다. 성소 안에 있는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항상 계속해서 켜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자면 성소 안에 어두움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어두움이 지배하지 않도록 성소 안을 항상 밝은 채로 그렇게 빛이 비추게끔 하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성소에 관해서 우리에게 주는 주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소 안에 금초대의 등불을 항상 켜둔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빛이 성소에 늘 비추게 하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어두움이 그곳을 장악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약적인 의미고요. 두 번째는 신약적인 의미입니다. 첫 번째 구약적인 의미인데요. 창세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인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1장 2절에 보면 천지를 창조하기 전의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장 2절인데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상태를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세 단어를 통해서 말하고 있죠. 혼돈, 공허, 흑암이에요. 영어로 말하자면 formless, empty, darknes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무질서와 어두움의 상태였습니다. 이런 무질서와 어두움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명령하신 말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 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빛입니다. 빛. 이로 인해 세상의 창조, 생명의 창조가 시작되었어요. 빛이 생김으로 생명이 시작되었고 창조가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 빛은 진리이고 질서입니다. 그리고 이 빛은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빛이 있는 곳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빛이 없으면 생명이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어두움은 무질서, 혼돈, 생명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구약에 대한 이 빛의 의미가 바로 생명, 질서를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holy place, 성소라면 질서와 생명과 빛이 항상 계속 있어야 한다라는 가르침입니다. 이제 신약으로 한번 넘어와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적 의미에서의 빛이 어떤 의미일까요? 신약적 의미에서의 빛은 요한복음 1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창세기 1장의 신약적인 주석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을 신약적 의미에서 다시금 재해석한 것이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예수님 없이는,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입니다. 빛과 생명을 연결시키고 있어요. 5절입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요. 죄로 인해 어둠에 있던 사람들이 그 빛 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주인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창조주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6절 이하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깨닫지 못하는 구체적인 한 예를 보여줍니다. 역사적인 한 사건을 보여줍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어요.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죠. 7절입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세례 요한은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그를, 빛 되신 주님을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어요. 이게 1세기의 현실이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었던 것이죠. 하지만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빛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오셨죠?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빛이 비추일 때 그 빛을 내가 영접하면, 리시브, 영접하면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빛을 받아들인 자가 바로 우리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빛 되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빛은 진리이자 생명, 예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진리와 생명으로 상징되는 빛이 늘 항상 계속해서 성소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 이유는 하나님이 바로 빛으로 상징되는 진리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신약적 의미에서 성소가 누구입니까? 홀리 플레이스가 어디에 있죠? 바로 우리 자신이죠. 거룩한 영이신 성령을 모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성령의 전입니다. 성소입니다. 홀리 플레이스예요.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교훈과 도전이 무엇이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항상 늘 계속해서 진리의 빛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한순간도 어둠이 없도록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참다운 성소의 모습이자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우리는 진리인 빛 가운데 살아야 할까요? 악한 세상 가운데 왜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야 할까요? 왜 우리는 말씀의 빛 가운데 살아야 할까요? 그 이유는 빛이 없으면 거짓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빛이 없으면 어둠이 어둠인 것을 모릅니다. 빛이 없으면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진리인 빛이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악을 악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비추일 때 우리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죠. 어두움에 머물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1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10월 31일이 종교개혁 기념일인데요. 그래서 10월 마지막 주일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작년이 500주년 기념일이었어요.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기 때문에 작년이 500년이고요. 올해가 501년입니다. 작년에는 굉장히 큰 행사들이 많았는데 501년이다 보니까 뭐 큰 행사 없이 그냥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신교인인 우리에게 오늘은 생일 같은 날입니다. 우리가 다시금 태어난 날이에요. 우리가 이때 기억해야 될 내용이 무엇일까요? 1517년에 시작된 종교개혁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핵심이 뭐죠? 어둠으로 덮였던, 암흑으로 덮였던 중세시대를 빛으로 각성했던 때입니다. 어둠이었어요, 중세시대는. 그때 하나의 빛이 들어왔어요. 그게 종교개혁의 시작입니다. 비진리, 거짓이 난무하던 그 시대에 빛을 비춤으로써 사람의 영혼이 다시금 살아났던 것이에요. 더 이상 면죄부라는 거짓된 가르침이 아니라 면죄부를 사면 조상이 연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간다라는 거짓된 가르침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의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었던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비춰줬던 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이것이 개신교의 출발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출발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성경이라는 진리의 빛이 비추일 때 그것이 가능했어요. 성경의 말씀이 제대로 비추일 때 무엇이 거짓인지, 면죄부가 왜 거짓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짓된 구원에 대항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바가 정확하게 바르게 선포될 때 진리의 빛이 들어왔고 거짓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다운 복음, 은혜의 복음, 참다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했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의 사람들입니다. 빛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모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늘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리의 빛이 비추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거짓과 암흑을 물리쳐야 합니다. 요즘은 가짜뉴스가 판을 치는 시대라고 합니다. 1인 미디어 시대가 되면서 가짜뉴스가 더 넘치고 있습니다. 팩트체크가 되지 않는 거짓뉴스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람들이 막 퍼나르면서 페이스북이나 뭐 트위터나 카톡으로 퍼나르면서 더 통제가 되고 있지 않는 그런 혼란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진리예요. 진실입니다.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란 진리의 빛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 삶 가운데 거짓이 있는지, 내 삶 가운데 어둠이 있는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이 시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진리이신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가 바르게 가고 있는지,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는지, 거짓으로 가고 있는지를 한번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의 삶에 거짓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어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상대주의 가치가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모더니즘을 지나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살기 때문에 상대주의적 가치가 지배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나름대로 옳다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너도 옳고 나도 옳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도 옳고 다 옳다라는, 상대적 가치를 다 갖고 있다라고 말하는 시대예요. 절대 진리가 안착할 수 있는 구석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옳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이에요. 모든 가치가 상대적이기 때문입니다. 진실보다 느낌이 더 중요한 시대예요. 진리보다 돈이 더 힘을 발휘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있어.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해요.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음과 생명이 있듯이 죽음으로 인도하는 거짓이 있고 흑암이 있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진리, 진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빛이 있다는 거예요. 이 진리의 빛 가운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이 진리의 빛 가운데 살 때 우리는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영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거짓된 이단이나 거짓된 세상의 소리에서 벗어나서 생명인 진리 안에 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고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진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무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무식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요즘 여러분들 목사 말도 안 믿잖아요. 이제 그걸 믿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저 목사가 제대로 설교를 하는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을 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거짓된 목사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바른 말씀인지 거짓된 말씀인지 여러분 스스로가 알아야 되는 책임감 있는 시대가 이미 되었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진리의 빛이 우리를 비추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둠을 알지 못하고 어둠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이게 죄인지 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적인 가치,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가 교육을 받는 이유예요. 우리가 왜 교육을 받습니까? 교육을 받지 않으면 우매한 상태로 있죠. 문맹이 많을수록 사회가 어두운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문맹이 많을수록 독재자가 마음대로 통치를 합니다. 알아야 돼요. 바르게 투표를 해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적 진리,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도 알아야 됩니다. 연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공부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말씀 훈련을 들으셔야 되고 매일 아침마다 큐티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진리를 아셔야 돼요. 물론 목사가 도움을 주지만 여러분 스스로 그 진리를 깨닫고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짓이 아니라 진리의 빛을 비추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성소에 늘 빛이 있어야 한다라는 가르침의 오늘날의 적용점이에요. 그리고 종교개혁 501주년에 우리가 다시금 기억해야 될 진리입니다. 여러분은 매일 진리의 빛 가운데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세상의 소리에 그냥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것이 옳은지 그릇된 것인지 성경적 가치관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있으십니까? 그 안목을 길러야 되고요. 기도하셔야 되고요. 연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빛이 늘 항상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머리를 숙이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는 늘 항상 계속해서 빛이 비추어야 됩니다. 어두움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항상 늘 우리가 진리의 빛 가운데로 걸어가야 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지 참 혼란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되고 더 말씀 봐야 되고 더 말씀을 연구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잠시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